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6절까지 본문을 읽었지만 13절부터 16절은 다음 주에 다루려고 해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개념이 나와서 그 개념만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이 앞에 나오는 전반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 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요 주제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을 구비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그 주제는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생각이 일반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쭉 볼 때 그 구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다루었냐면 예수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다루었죠. 그죠?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함을 받는다. 구원을 말하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4장을 다룰 때 앞부분에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죄가 정말 여전히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가 덮어지고 가려져서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죄가 용서되고 씻음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죄 용서, 의롭다 여기심, 이런 중요한 개념들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다가 또 하나를 더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여러분, 제가 조국 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너무 모른다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복음을 너무 모른다는 그 개념 안에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지를 너무 모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이 지옥 안 가고 천당 간다, 물론 틀림없이 그런 개념이 들어있죠. 우리의 무수한 죄가 용서된다, 그것도 틀림없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때 눌림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우리 안에 무수한 죄와 무자격함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김 받은 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서 아버지여 하고 주님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를 묻을 땅 하나 없었어요. 그죠? 아내를 묻을 땅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한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복된 영광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묻을 땅 작은 평수 하나 없는 게 여러분의 실존일지라도 남들은 다 그냥 막 아파트 그냥 전망 좋은데 막 한강이 보이고 막 어제 막 뭡니까? 어제 불꽃놀이 막 했는데 막 집에서 다 보이고 막 이런 집에 사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냥 몸둘 곳도 없이 그냥 전세에 월세를 사는 그렇게 가난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정말 거리를 쓰는 청소부일지라도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이 구원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에 들어간다는 것 안에는 너무나 부요와 풍요가 같이 있고 측량할 길이 없는 존귀와 영광이 같이 있어요. 그게 보여야, 그게 여러분 눈에 보이고 중심에서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사람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학벌 가지고 그가 사는 집을 가지고 그가 이 땅에서 지금 뭘 이루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건져놓으시고 형용할 길이 없는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그가 어떤 집에 살고 그가 어떤 사람으로 분류되는가에 그런 세상적인 기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영화로운지가 깨달아지고 보여야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이 조국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조국 땅에 여전히 학벌 하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죠? 여전히 사람의 어떤 재능과 자질을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그의 자질이 어떠하든지 재능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중하고 귀한가 그런 눈이 너무 안 열리는 이 조국 사회에 그런 눈이 너무 안 열리는 것은 구원이 얼마나 영화롭고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저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그저 종교라는 관점에서만 기독교의 구원을 보고 말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지도 않고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도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어떤 느낌이 있는 주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상속자로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제를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이 경험되고 그런 영광들을 누리게 되는 일이 있기를 기대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쭉 4장을 봐올 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하는 주제를 계속 다루어오다가 우리가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했을 때 5주 전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말하자면 이방인들 중에 믿는 자들의 조상이기도 하고 유대인들 중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따라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 하는 주제를 우리가 다루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제일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속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상속자다. 이것이 지금 이 본문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여러분이 창세기 13장, 15장, 17장,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등장해요. 어떤 약속들을 주셨는가? 제가 본문 몇 개만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3장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주시는데 약속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녀에 대한, 자식에 대한 약속입니다. 똑같죠, 그죠? 아직 자식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건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티끌같이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자식을 주실 것이다. 요거는 오늘 다룰 수가 없어요. 그죠? 자식을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과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네가 밟는, 네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주셨죠. 그죠? 그 약속을 15장에 가면 또 반복하세요. 15장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땅을,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약간 다른 포인트가 등장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 여러분,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었을 때 묻을 땅도 하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죽고 나면 네 후손이 이 땅을 유업으로 영원토록 누릴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이 후손이 누구입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본문 신약에 계시가 점점 열려서 온전한 계시가 주어진 이 신약의 눈을 가지고 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이 땅을 주리라 할 때 이 내 후손은 여러분과 저까지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을 너에게,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때가 되었을 때 주님 품에 갔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주님은 너와 내 후손에게 유업으로 이 땅을 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전히 배제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던 그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해석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유업으로 얻는 대상이 아브라함도 있다는 거예요. 후손들만 얻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 땅을 얻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얻을 때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 땅을 유업으로 얻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때가 되면 죽겠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봐야 해요.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른 약속을 하나 주세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대적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죠? 땅을 소유하게 되리라.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는 것. 두 번째, 그 땅을 아브라함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 안에 죽음이 너희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세 번째, 마침내 때가 되면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는 완전한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그 세 가지가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과 함께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할 때 그 세 가지 약속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그 온 세상의 상속자로서 그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른 어떤 존재이기보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1차적이고 우선적으로 언약의 성취자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이루어졌어요. 신약의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해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그리스도로 요약될 수 있다는 거예요.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 해서 단수로 표현함으로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주님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요 대적인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인생의 질고의 가장 중요한 절정과 같은 사망 자체를 배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김과 승리를 주셨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죄를 이기는 이김과 사망을 이기는 이김과 마귀와 세상의 권세 잡은자의 권세를 파하시는 이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여러분과 제가 그 승리를 참여하며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된 일이 우리의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이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김이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사망은 여러분과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는 온 땅의 상속자로서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될 텐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것처럼 사망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경험으로 때가 되어서 주어질지라도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리스도가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났을 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주님은 온 세상의 모든 무릎을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님께, 하늘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그 받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땅끝까지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되도록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증인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서 성취해 놓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언약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부터 먼저 한번 보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우리는 상속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상속하는 상속자인데 그것을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다 여러분과 저의 것이다. 이게 성경이 구원을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면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 중에서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이 다 여러분과 저의 것이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상속하여 우리의 소유로 누리게 되는 자들이다. 성경은 복음이 말하는 구원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다룰 때, 에베소서 1장을 다룰 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죠? 자녀 삼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보았어요. 그죠? 그 자녀라는 말에 또 다른 표현이 상속자인 것이죠. 그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온 만물과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의 것이고 저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3장에 보면 너무나 잘 그 정신을 그대로 표현해뒀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깨달아졌을 때 저는 제 영적인 삶에, 제 신앙의 삶에 선생이 있어요. 제가 마틴 로이 존스라는 영국 목사를 만났을 때, 책을 통해서 만났을 때 저는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영화로운 부름을 받았는지를 깨달았어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책이 나와서 설교집이 나오든 안 나오든 방송을 타든 안 타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고 복음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 훌륭한 선생을 통해서 복음이 뭐고 예수 믿는 게 뭔지가 깨달아졌을 때 제가 목사라는 것이 그 자체로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모든 것을 이룬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하는 게 그때 처음으로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 유학 갈 때 꿈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리워하던 마틴 로이 존스의 육성 테이프를 구해서 귀에 꽂고 그분의 사진, 예. 여러분 그 책에 그분 사진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알아요. 예. 그런데 좀 더 크게 컬러로 뽑아가지고 집에 그분 사진 걸어놓고 사는 게 유학 갈 때 꿈이었어요. 근데 본문 깨달으면서 그런 바보짓도 안 했어요.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귀한 분이시지만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의 편에 서고 그런 어리석은 일 안 하려고 딱 결심했어요. 너무 귀한 분들이 있지만 사람 편에 서고 사람 밑에 서고 사람의 이름으로 나를 칭하는 거 그런 거 이제 안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주인을 만난 거잖아요.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 정말 내 평생을 들여 섬기고 사랑할 분을 만났는데 사람 밑에 제 이름 넣고 사람을 어떻게 높이고 하는 거 다시는 더 안 하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실망하고 배반감 느끼고 그냥 나쁜 말 쏟아내고 그렇게 삽니까? 아니면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한없는 약함과 한계가 드러날 때 실망했다고 비판에 대지 않고 여러분들이 깊이 그의 약점까지 사랑하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사람 밑에 그저 뭐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그냥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패를 나누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진짜 주님 딱 만나서 만물이 다 여러분의 것인 줄 알고 사람 밑에 사람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뭔지 압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주관적인 시대예요. 너무 주관적인.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손에 쥐고 있는 게 뭐든지 관계없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에 실존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온 천지와 만물의 상속자, 여러분과 저를 위한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구의 종도 되지 않고 누구도 사람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게 여러분과 저를 불러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땅에서 고난을 겪을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았던 것은 기다리고 있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모든 만물의 상속자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빚에 쪼들려서 고생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손에 작은 돈 몇 푼이 없어서 온갖 인격적인 모독과 거절을 경험하는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온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며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지금 이미 그 일이 시작되었고, 장차 여러분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죠?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를 믿고 구원을 아는 자는 온유한 자인데 그들에게 따르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읽을 때 잘 해석 못하고 이해 못한 본문이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희가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소유하더라도 그건 다 남의 것이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그죠?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고 위탁되어 있고 그분의 목적에 맞게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맡겨져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의 것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너무 놀랍지요? 어떤 면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의 소유이기도 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관계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 부부는 재산을 공유해요. 물론 요즘은 특별히 서구는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어쨌거나 성경의 정신은 부부가 재산을 공유하는 거예요. 남편의 것이지만 아내의 것이고, 아내의 것이지만 남편의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나라에 가면 전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우리의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소유라고, 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자주 이거 내 거야. 이건 내 거.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려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쏟아내는 게 내 거잖아요. 그죠? 아빠가 사준 건데, 엄마가 사준 건데, 이모가 사준 건데, 내 거. 우리는 어려서부터 제일 먼저 그 말을 하고 배우고 크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린 다른 말을 하게 될 거예요. 형제의 것입니다. 내 것인데, 주님이 내 것으로 주셨는데 아닙니다. 형제의 것입니다. 너무 놀랍게 주님의 것인데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것인데 사랑하는 지체들의 것이 되는 내 것, 내 것 하고 사는 세상과 다른 정말 기가 막힌 조화와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다른 질서를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잠시 이 세상 사는 동안, 잠시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상속자처럼 살기를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이 땅에 헐떡이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여러분 신들러즈 리스트라는 그 유명한 영화가 나왔을 때 신들러가 그 마지막 대목에 신들러가 사업을 일으켜서 큰 회사의 주인이 되고 정말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의리의리한 저택에 사는 게 신들러의 자랑이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영화를 마칠 때 내가 저 차를 팔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유대인들을 살릴 수가 있었고 저 집을 팔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대목 볼 때 제가 천국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 나라 가서 이 땅을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 뭘 이루었다고 여기고 뭘 소유했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수치로 바뀌는 순간이 오지 않도록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그 많은 주님의 것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기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만물과 세상을 상속할 자처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렇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이 땅에서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상속자 된 소망이 만드는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욕망이 휘두른 대로 욕망을 붙쫓아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을 딱 붙들고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이 땅을 살아야 할 거예요. 고통이 있고 질고가 따르고 실패가 있고 불행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우리의 삶에 불행을 겪는 모순이 이 땅에는 일정한 정도로 있잖아요. 그죠? 그 불행과 고통을 통과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5장을 다룰 때 보게 될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과 질고와 눈물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소망을 절대로 끊지 못하고 오히려 그 눈물과 불행이 우리에게 소망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내면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너무 놀라운 경건한 믿음이 만드는 능력을 여러분이 소망을 딱 붙들고 살아가면서 환난 중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절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상속자답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이므로 절대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만드는 안정감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말고 이 믿음으로 딱 붙들고 든든한 안정감을 가지고 절대로 짧은 인생을 살면서 털에 매여 살지 말고 털을 깨뜨리고 선을 넘고 주님을 위해서 모험을 시도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을 위하여 던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60 지났어요. 삶을 돌아보면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제 삶에 몇 번 제 인생을 주님을 딱 믿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탁 던졌던 순간 있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정말 그때 두려움이 없었던 거 아니고 너무너무 자신 없었는데 한치의 실패도 없이 정말 인생을 이끌어오셨던 주님을 여러분들이 다 고백하는 것처럼 저도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던지고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사역에 참여하고 하던 일을 정리하고 해외로 나가며 평소에 하던 대로 하기보다 변화와 다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윌리엄 케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케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틀에 매여서 그저 보장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며 살지 말고 이미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이 끝난 줄 알고 틀을 깨뜨리고 선을 넘고 여러분의 인생을 뭔가 그려지는 미래에 맡기지 말고 우리의 참 소망이신 주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면서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안전하게 평범하게 살지 않기를 우리를 기다리는 완전한 보장이 있는 줄 딱 붙들고 모험을 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생을 던지며 살아가는 상속자 같이 세상을 사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